예, 오늘 읽은 본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만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이 에스겔서에서 세 번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본문들을 읽은 거예요. 처음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이라는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고 마음도 꿈꿈하고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으로 섬길 나이가 이미 서른 살이 됐는데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무슨 신세인가 하면서 그발강가에서 적국의 땅에서 우상들의 땅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더러운 땅 포로된 땅 패배의 땅이었던 그곳 그 실망한 에스겔의 심령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 임해서 에스겔이 사명을 받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이 그발강과 바벨론 땅에 계신지를 설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데 에스겔서 11장에 에스겔이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봤더니 그 성전이 우상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성전에서 온갖 종교 행위는 난무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법궤 위에 머물러 있던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1장에 읽은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유와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해서 자기 그렇게 짓게 하신 그 성전 자기의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만들게 하신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저 포로의 땅으로 저 고통받는 땅으로 실망과 눈물의 땅으로 옮겨갔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관해서 정말로 끔찍한 언어들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에스겔서가 가장 읽기가 불편해요. 우리의 범죄함을 끔찍히 미워하시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표현도 하죠.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정말 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정말로 끔찍한 언어들로 뭐 어떨 때는 막 끓는 가마솥 속에 뼈가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렇게 벌을 줄 거다. 어떨 때는 야 너는 똥으로 밥을 해먹어라. 똥으로 밥을 해먹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질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아내가 죽을 건데 슬픈 기색도 내지 말아라. 나도 내 백성이 망했는데도 나도 이렇게 견디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정말로 노골적인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멸망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의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열몇 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망해요.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성전도 없어져 버려요.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서 좋은 곳에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의 한가운데 더러운 한가운데 죄악과 범죄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 감당하셔서 그곳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서 아니 에스겔을 들어서 다시 회복된 그 성전으로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것 예배가 회복된 것 나라가 다시 서는 것 백성이 깨끗한 심령으로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이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발강가 그 바벨론 땅 그렇게 정말 실망해 있던 그 땅에 나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광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범죄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다시 회복된 다시 지어진 예루살렘 새 성전으로 임하는 모습을 그래서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보는 것이 에스겔서 43장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 전체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제가 포로 생활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로 끌려간 징벌이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처럼 튼튼한 바구니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 중에 지켜주셨다가 회복시킬 거니까 포로로 가서 줄어들지 말고 번성해라, 열심히 살아라, 포로로 가서 그 땅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땅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라, 할 일을 해라. 그런데 그 포로된 땅에서 영원히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포로된 땅의 그 더러운 것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서 성공하고 이름을 내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강이니까 너희를 돌이키리라, 만나주리라, 회복시키리라 하는 그 포로 생활의 프로그램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도전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이제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하셨잖아요. 이 현대의 복잡한 이런 삶은 안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시험 당할 일이 있겠어요. 능히 다 이기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잘 모르시니까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농담이죠. 그냥 한번 위로해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에스겔서는 어쩌면 그에 대한 해답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와 함께 어디 계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자기는 좋은 곳에 가 계신가, 그런 얘기예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계신가, 영광이 바벨론에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보면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나와요. 서른 해째 30년 되는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에스겔 나이가 서른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화면에 나오겠죠 아마. 서른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제사장이 서른 살이 되면 중요한 때가 되는데 성전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시기적으로는 여고냐 여호와긴 왕이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 여고냐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여고냐 왕이 왜 끌려왔냐면 여호와긴 왕은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한테 승리하고 여호와긴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 시드기야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고 아직 성전도 있었어요. 6년 남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6년 남은 때예요.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레위기를 다 외우고 신명기를 딸딸 외우고 준비를 했어요. 30살이 되면은 제사장 노릇을 할 건데 성전에서. 근데 25살 때 포로로 끌려가 버렸네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바벨론에 와 있네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한 1, 2년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킬 거라고,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 그 응답도 없이 5년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30살이 돼 버렸네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할 일 없이 헤매고 있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정을 정확하게 표현한 시편이 시편 137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레위인 제사장 성가대원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전 저기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딴 데 간 거예요. 예배당도 없고 그런 곳에. 그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성가대원들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우리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적국 바벨론에 끌려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노래 잘한다며 노래 한번 해봐라, 너 그렇게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나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포로의 땅에서 적국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내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그 악기를 연주하던 내 손가락이 다 말라 비틀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심정으로 노래한 게 시편 137편. 에스겔이 딱 그런 심령으로 바벨론 강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바벨론 강가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인자야, 인자야, 너는 내 말씀을 먹어라. 인자야, 너는 내 말씀을 전해라. 인자야, 너는 내 백성에게 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1장, 에스겔서 1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묘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막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백 사람이 거기 그림을 그리면 백 한 가지가 나와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여호와의 영광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간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주저함 없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닙니다. 바퀴가 보이는데 바퀴 속에 바퀴가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 하면 차는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돌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이리저리로 마음껏 옮겨 다니시는 형상을 봅니다. 그 모든 놀라운 형상 그 위에 보좌를 보고 무지개가 있고 그 무지개에 참으로 눈으로 참아 바라볼 수 없는 빛 가운데 둘러싸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에스겔이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 보좌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서 인자 에스겔아 내 말씀을 먹고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약한 자를 들어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좋은 곳, 잘난 사람들, 목사들과 큰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가 하늘 보좌 저 천성 시온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영광을 보이시고 은혜와 진리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미련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부글부글 끓어 넘쳐서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거리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강절은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이에요. 성탄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이렇게 의에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기억하며 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틀림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왔잖아요. 포로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왜 성전에 있지 않고 바벨론까지 왔는지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그 이후에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확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그 에스겔을 한순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확 옮겨서 성전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서 8장에 나와요. 에스겔서 한번 읽으셨기를 참 진정으로 바랍니다.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읽으셨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확 붙잡아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서 있어요. 무너지기 6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5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에서 에스겔이 보니까 온갖 더러운 우상의 그림들이 성전의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도 향로를 막 뭉게뭉게 피우면서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으면 저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면 바벨론의 신이 더 센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하셨으면 저 돈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센가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돈에게 절을 하고 적국에게 절을 하고 군대에게 절을 하고 사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서 해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향해서 쎄 보이니까 밝아 보이니까 뭐 나를 살려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문은 동쪽으로 향해 나 있어요. 해를 향해 엎드려 절하면 성전문을 향해서는 성전을 향해서는 그 성전의 뒤쪽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는 우리의 어디가 이렇게 드러납니까? 궁뎅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궁뎅이가 해를 향해서 절을 하니까 궁뎅이를 번쩍 쳐들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궁뎅이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 삼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딱 그런 형상이에요. 두 개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돈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돈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타협 정도가 아니라 돈에게 절을 하려고 하나님께 엉덩이를 치켜드는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지성소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문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래도 뒤를 돌아보시며 미련을 버리지 못하셨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로 떠올랐다가 성전 동문으로 나갔다가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계속됐을까요? 향로를 피우며 노래를 부르며 예물을 바치며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알지 못하고 그것도 모른 채 늘 하던 대로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떠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입술로 찾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회중 가운데 떠나시고 근심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렇게 좋은 얼굴로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심령, 성령의 그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가르치심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그 길이 앞에 안 보이는 답답한 길일지라도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나에겐 없으니까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의 보람이고 긍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 구원은 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길 그럴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일도 많이 하게 하시고 정말 성장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것을 잃어버릴 것도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잃어버릴 것도 커지기 때문에 겁나서 하나님 따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정말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정말 예외적인 것으로 기록될 만큼 부흥하고 큰 건물을 짓고 많이 모이고 많은 일꾼을 내고 선교사를 세계 각지로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를 유지하려고, 그 교인 수를 유지하려고, 이 건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한 길을 생각조차 못하고, 그게 이렇게 되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자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줄어들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초대교회처럼 핍박받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런 세상이 안 될지도 몰라요. 아니,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됩니다. 그 속에서 참된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예배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영원해요. 하나님이 더 부자예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영광이 떠났으니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자명하죠. 그 다음에가 제일 괴로운 그런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도 하고 자기들끼리 열심도 내고 자기들끼리 막 힘도 내고 그러는데 점점 멸망해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벌거벗은 창녀의 모습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칼을 빼들어서 이제 내려치기 직전의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칼을 든 사람이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갈림길 앞에서 점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그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칼이 일로 갈 것 같으니 피할 것 같으냐,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 같으냐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점을 딱 쳤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빼든 칼이 향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요, 사람의 심령으로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안다면 그냥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 피하기 쉽고 못 읽은 척 하기 쉽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꾸며대기 쉬운 것이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서도 피하고 적당히 꾸며대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메시지로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악한 가운데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겠느냐 하면서 거짓 위로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13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도 탐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먹을 것 없나 찾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은 그들이,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담이 이제 무너져서 금이 가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그걸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생각도 않고 회치를 하고 페인트칠을 이렇게 해놓고 금 없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평강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그 무너진 담이 올라간 선지자들아 그 담과 함께 너희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무너진 담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실 때까지 무너진 담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잖아요. 황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예 하나님 과연 정의로우시군요. 과연 판단이 맞군요. 나를 알아주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담 앞에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시고 이 백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징벌해서 죄인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돌이켜 살고 회복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무너진 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재해 질지언정 이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더러운 백성 앞에 이 가난한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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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셨어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희 앞에 행하며 너희 앞에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며 너희를 반드시 나의 품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내 생각으로 짐작하기가 너무 머니까 스스로 위로하면서 서로 좋은 말 하면서 그냥 하는 대로 예배드리면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인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한 것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푼다고 하나님이 맨날 죄만 지적한다고 하나님이 맨날 화만 낸다고 의인의 마음을 슬퍼한다고 그렇게 원망하느냐. 내가 의인의 마음을 슬퍼하게 한 것이냐. 너희가 의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이런 비전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가난과 이기심과 이 세상의 폭력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이런 질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명쾌한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떠나서 좋은 곳에 혼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주님이 그렇게까지 사람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견디다가 우리 상담과 심리를 공부한 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너무 자극이 막 심하고 너무 괴로우면은요 자기를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거짓말로 보호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는 시험을 당하다가 어딘가선 넘어지니까 어딘가선 핑계를 대니까 어딘가선 중단하니까 그 시험의 괴로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시니까 시험 중간에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 죄의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버려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시험을 능히 이기시니까 뭐가 그렇게 괴롭겠냐고 그러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로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악이, 하나님과 원수된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견디셨어요.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수된 우리의 가난함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히 견디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목마릅니다. 이렇게 외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 위젤이라는 작가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유대인 작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 부모님과 형과 누나와 함께 여동생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잡혔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다 가족들이 다 죽고. 근데 그 수용소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수용소에서 어떤 그 유대인 포로 수용된 수용자가 뭐 반항하거나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수용소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 보는 데서 교수형을 시킨답니다. 일벌백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도 그런 일을 다 겪다 보니까 그냥 별 감흥 없이 그렇게 아 죽었나 보다 그러고서 돌아가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고 있는데 목매달 왔는데 안 죽는 거예요. 두 시간이 지나도 발을 버둥거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버둥버둥 얼굴이 시퍼레져가지고 입술이 부룩박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지. 그래서 이 엘리비셀의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숨을 푹 쉬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단 말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고 계시단 말인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비웃는 말로 하나님이 어디 있긴 어디 있겠어? 저기서 목매달아 죽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 저 목매달려 저 바둥거리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거기서 패배했지. 하나님은 죽었지. 이렇게 저 비웃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제 머리와 가슴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이 끔찍한 세상 속에서, 이 가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좋은 곳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실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악을 허락하시는지, 왜 인생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한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그 고통을 견디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끝날 때까지, 모든 저주가 풀릴 때까지 그곳에서 사망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가 끊어지고 새 생명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하나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태속 제물이 되시기까지 예수님은 거기 머무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그 고통스러운 장면 한가운데 하나님은 자식을 잃은 아비처럼, 아내를 잃은 남편처럼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리가 없다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우리끼리 잘해보자고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가당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은혜 임할 것을 기다리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와서 에스겔에게 전해주기를 끌려온 지 12년 되는 째, 그러니까 시드기야 마지막 그 꼭두각시 왕이 그 죽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한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3장이거든요. 그 후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회복의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스라엘이 벌을 두 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사막에 대로가 나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광야를 가로질러 예루살렘에 전해질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예루살렘의 심령에 닿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복된 소식을 전하라. 이게 이사야서 40장의 회복의 말씀이잖아요. 에스겔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망한 소식이 들려진 이후에 이제 회복의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목자로 세운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들이 내 양들을 버렸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를 찾고 또 찾으리라, 내 품에 두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양떼를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는 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이사야서 에스겔서 34장의 그 목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약속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성령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던 돌 같은 심장을 제하여 버리고 살로 된 부드러운 심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더럽혔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백성으로 고치시겠다고 36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다윗을 세웠을 때부터,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도망가면 도망간 걸 쫓아가면서, 이스라엘이 연약해지면 같이 연약해지면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난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삼으시는 그 약속이, 그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에스겔이 새로 선 성전을 보고 성전에 가득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마른 뼈가, 어떤 계곡을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 찼어요. 마른 뼈가 뭡니까?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예요. 바람 부니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겠습니까? 에스겔이 차마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기를 명하여 뼈들 속에 들어가게 하라.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생기가 뼈들 속에 들어가서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마른 뼈가 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성전을 향해 들어갑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합니다. 떠났던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살아날까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올까요? 아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드릴 수 없는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가 형제된 그 연합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일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그 증인된 사명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질까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의에 굶주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이 범죄와 이 세상의 가난을 보시옵소서. 내가 눈을 돌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죄를 통분히 여기며 돌이켜 거룩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범죄와 세상의 악을 나랑은 상관없다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책임이 없다고, 자기 상관이 아니라고 먼 곳에 좋은 곳에 있지 않은 것처럼, 그 한가운데 들어간 것처럼 나도 세상의 죄를 하나님과 함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통분히 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모세의 마음이고 에스겔의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그 가운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봤지만 예수께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 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전이 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 에스겔서 47장처럼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사방으로 퍼져가고 모든 광야를 비옥하게 하고 열매가 맺고 모든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삼마란 말은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이 예배당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다. 여호와께서 모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의 기도 제목과 기다림 가운데 함께 계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치료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보좌가 있는 자리, 내가 생명수같이 맑은 수정수 같은 그 강물을 내게 보이시니 어린 양과 및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있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의 예배드리는 보좌에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온 세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심령으로부터 영광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처럼 내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가난하고 미련한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이 인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가족에게 이 세상에게 일토로 번져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전사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